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바울을 포함하여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에 같이 있었던 누가는 루디아의 가정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를 온전히 세워지도록 보살피고 돕는 일을 하도록 빌립보에 남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니아의 여러 도시 가운데에 대단히 상업적으로 크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였던 카산더가 주전 315년에 이 도시를 세울 때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이며 자기의 아내인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카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카는 그 천혜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와 해상을 잇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빌립보와는 다르게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인과 이방인들의 그 눈치 아래 별로 큰 힘을 가지 못했는데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의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이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대단히 큰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그 수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헬라인이지만 유대교에 이제 입교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유대교가 요구하는 엄격한 율법 조항들에 의해서 사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싶지만 여러 엄격한 율법 조항들에 마음이 걸려서 이렇게 섣불리 또 잘 믿지도 못하는 이런 자리에 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자유함을 듣게 되면서 다시 이제 기독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다음에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도시의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들의 아내들이 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무리가 이제 바울의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자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아주 그 적개심을 품게 되고 이제 그 적극적인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얕은 꾀를 꿰어낸 거죠.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성 안에 소동을 일으켜서 민심을 흔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려서 소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카에는 읍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읍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의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데살로니카에는 한 5명 정도의 읍장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도시를 다스리면서 해야 하는 것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동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을 유지하고 또 질서를 잡아가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이런 흉계로 인하여서 이 데살로니카 성이 아주 큰 소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루디아처럼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이고 또 그 거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일행을 잡기 위하여서 불량배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이 야손의 집을 급습하지만 그러나 미리 이 상황을 알게 된 형제들이 피신시켜서 바울 일행은 피하고 야손과 또 함께 있던 형제들이 이 읍장 앞에 잡혀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들어왔는데 이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고 또 데살로니카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은 대단히 이제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 유대인들이 선동한 불량배들의 이 포악함 결국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하여서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카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희가 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 같지 않은 결과 또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저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었으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야손과 같이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열렬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거기에 있던 읍장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그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를 믿어서 이 바울 일행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조용하라고 그러고 이 바울 일행을 선대하고 잘 보호해서 이 데살로니카에서 정말 풍성한 복음 사역의 결과들이 크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해봅니다. 물론 1차 전도 여행과 또 빌립보에서의 복음의 귀한 결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또 그런 결실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큰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이 여전히 이 전도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면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은 그 안에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갖는 기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힘 있는 사람들이 믿어서 이 바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믿어야 그 사람들이 세력이 되고 세력이 되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저희들이 해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죠.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힘만으로 하지 않고 불량배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들을 선동해서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끌고 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그런 식이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힘이 강력했으면 좋겠다. 세상을 압도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디 한 군데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등에 업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힘이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때에 그 작은 불꽃 같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 땅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부족하지 않게 해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손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자마자 이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끌려 나와서 읍장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하지도 못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내야 되는 억울한 처지에 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지만 이 야손은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는 여전히 바울 일행과 야손을 박해했던 그 유대인 무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 있는데 그러면 야손을 가만히 내두었겠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핍박을 이 야손은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야손이 어떠한 고난을 잘 견디고 있었다. 그가 고난을 잘 견디고 있어서 결국 그의 삶이 대단히 영광스러웠다라고 하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친척으로 표현되는 야손이 나오는데 이게 그 야손과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같다면 이름 두 글자 한 번 더 나오는 것밖에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손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가정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그가 얼마나 영예롭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쓰임을 받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하게 해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 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이 제국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잃었던 나라를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확산을 금지하는 그 금령을 주 41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령의 후속 조치로서 주 49년에 로마 수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이 추방령에 따라서 그 로마 안에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쫓겨나오게 된 거죠.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왔을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테지만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게 되고는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 사역을 함께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지만 힘이 없는 그리고 능력이 없는 뭐 별 가치가 있겠는가 싶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드러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스스로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면 자신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이 생각을 갖죠. 나는 무익한 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식사기도는 제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이제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이제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창피한 거예요. 제일 먼저 창피한 거는 다들 안 하는데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게 창피했고 또 하나는 나는 학교에서 굉장히 말썽꾸러기인데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기도하면 친구들이 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주저스러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해야겠고 밥은 빨리 먹어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숟가락을 떨어뜨려요. 숟가락을 짚고 올라오는 그 찰나에 식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인지 식기도가 좀 짧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늘 증언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한다,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는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참 쓸모있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25장을 그래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찬송 하자고요. 3절 가사 보시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실 사람들은 이름 없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기회만 되면 이름이 났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이 오르내려서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저도 요즘은 테니스를 별로 많이 안 치지만 예전에 좀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제가 아주 잘 쳤습니다. 그래서 교단 테니스 대회 나가서 한 3년 연속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승을 하면 우리 교단 신문 한 켠에 그 테니스 대회에 있었던 기사가 나고 우승자 이름이 납니다. 우승 최태준. 몇 번이나 들여다봅니다. 이름 난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스스로 좋은 거예요. 유명해지기 쉽지 않다고 해도 아니 뭐 이름 나는 게 뭐 중요해라고 해도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칭찬될 만한 일들이 자랑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렇게 드러내서 유명하고 잘하고 능력 있게 쓰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하면 이름 없이 쓰임 받는 사람은 만 명, 수만 명, 수천 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한 명의 사역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름 없이 쓰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책임을 할 때에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것하고 이름 없이 쓰임 받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무명 용사의 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용감히 싸우고 장렬히 전사했는데 그 신원들이 파악되지 못한 군인들 또 유골이 수습되지 못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각형의 그 큰 비석이 있고 거기에는 각각 의미 있는 조각들이나 글귀들이 있는데 한 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직 신에게만 이름이 알려진 미국 병사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영국에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 무명 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바닥에 비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싸운 그 용사에 관한 글귀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어디든 마음대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지만 이곳은 절대 발로 밟을 수 없도록 이렇게 펜스를 낮게 쳐놓고 그 무명 용사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에 이 무명 용사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프랑스 병사가 여기 잠들다 이렇게 비문에 쓰여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해서 우리 올림픽 공원에 있는 것처럼 그 성화가 이제 계속 그곳에서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처해진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진정한 책임이자 복이고 또 그가 그 책임을 다 감수하고 감당했을 때에는 본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그것이 대단히 큰 영광이라는 것들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앞에 보란 듯이 꽝 드러내서 자 이렇게 한다라고 쓰이는 것보다 세우신 자리에서 있는 듯 때로는 없는 듯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그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손처럼 말이죠. 또 하나는 힘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과정을 믿는 자가 해갈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삽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 희락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인생의 희락이 어디 있어? 환하고 슬픈 노하고 애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성가 찬양 3절 들으니까 내 영혼에 희락이 있으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영혼에는 희락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면서 기쁜 일이 있는가 즐거운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단 한시도 이곳에 서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나 불평들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면 너희가 여기를 살아가는 것 아니야. 사는 건 너희가 사는 것 같지만 여기를 버티고 뚫고 나가기 위해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임을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코로나 때에 모두가 힘들었는데 또 교회를 보면 교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여전히 어렵지만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닐 수 있는데 교회 규모가 적은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동서울로의 안에 저희가 잠실 시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코로나 때에 시찰 모임이 있어서 시찰회에 가서 각 교회 형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체면 때문에 힘든데도 안 힘들어요, 다 은혜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하시고 본인이 보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고백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몇 배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나가는 것을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단히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인생은 세옹지마야, 전화비복이야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여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회 시간에 나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 잘해서 여기까지 와 그러면 내가 좋아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고 내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말씀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 내 앞에 와서 살아라.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름 없이 때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 살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무명 용사처럼 그리고 기대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한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에서 쫓겨나니까 데살로니카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박해받고 쫓겨나니까 다음에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쫓겨나니까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이 마치고요. 다시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3차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저희도 이 바울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을 가면 됩니다. 그 다음을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을 또 가게 되면 그 다음에서 또 보게 하실 은혜로운 일들을 보게 하셔서 가면 갈수록 우리를 두텁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날 보니 어느 날 스스로 돌아보니 맨 처음에는 식기도도 제대로 못해서 무익한 종같이 여겨졌지만 어느 날 보니 믿음이 견고해진 한 성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보고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너 이렇게 두터워졌다. 고맙다. 잘 왔다. 라는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다음을 잘 쫓아나가면 되겠습니다. 주실 은혜 기대하고 하나님 이루실 일 바라보며 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자리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실 바울의 사역에는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다음의 사역을 이어나갔고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핍박이 있었지만 그 다음을 이어나갔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즐거워할 것이 없는 기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분노하고 슬픈 것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담아두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를 잘 살아내고 그 다음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루실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담대한 우리의 삶의 행보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